저 오늘 성경 공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 우리의 경배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거룩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옵고 오늘 성경 공부와 또 각 나이대 연령대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이 하루를 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해서 12장 뒷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혹시 다 피셨나요? 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아가 브느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곧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둠으로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쌓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 10지파나 되는 많은 지파들을 거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12 중에 12분의 10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거죠. 통치 면적으로 보면 이 남왕국 유다보다 조금 넓은 지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사실상 베냐민도 같이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한 지파밖에 없었지만 워낙 번성했던 유다 지파여서 땅 넓이도 상당히 넓었습니다. 지파들 중에서는 제일 넓었어요. 그래도 이 열두 지파 중에 무려 열 지파나 그 자기 휘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보다는 면적도 조금 넓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시작 자체가 반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왕국은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신생 왕국이다 보니까 통치 체제가 전혀 완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면 갖춰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년 전에 그 저희 조인트 벤처라고 저희 회사가 출자하고 다른 일본 기업 제가 출자하는 거 이렇게 조금 관여를 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회사를 하나 세우는 것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다 세워져 있는, 다 갖춰져 있는 인사, 총무, 뭐죠? 또 영업, 또 기획, 뭐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회사를 하나 세우려는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그런 조직들도 완비해야 되고 땅 사서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 뭐 오만 것이 많은데 하물며 이 나라가 새로 출발하는 문제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전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이 매사가 그렇듯이 우리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정통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의 명분이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오늘 좀 알아보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생왕국의 통치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남왕국 유다, 기존의 솔로몬까지 이어져 왔던 이 통치 체계는 전부 다 남왕국 유다가 이제 물려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는 체계화된 군대도 갖고 있었고 행정체계들, 즉 공무원들도 거기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 첫 번째 절이었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로보암이 우선 세겜이란 곳을 건축을 해서 이게 이제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거하였다. 왕이 거하는 곳은 그곳이 이제 수도입니다. 이 세겜은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상에서 많이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세겜은 이때 바로 얼마 전에 유다 왕 르호보암과 협의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12장 1절 앞장으로 돌아가면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세겜을 건축해서 왕궁이 있는 수도로 삼고요. 그리고 그 얼마 안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야복강 근처에 있는 브누엘도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기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이 브누엘은 사사기 시대에 아마 요때로부터 한 무려 4,500년 전쯤에 사사기 시대의 전쟁 가운데 다 회파되었던 장소입니다. 여기를 이제 다시 세워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도 이제 통치권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왕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흔적을 지우고 자기의 그 새로운 왕국의 기틀을 세우고자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를 제외하고 솔로몬이 지배한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결국에 여로보암 통치 말기쯤 되면 대부분 상당히 많이 영토를 소실을 하게 되었어요. 북쪽으로는 그 다마색을 잃어버렸고요. 그다음에 남서쪽으로는 거기 이제 남서쪽에 블레셋 쪽으로 좀 잃어버린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동쪽에 아까 브누엘 그 아래쪽에는 모압 땅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국을 새로 세우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통치 체계가 부족한 거는 근데 사실 여로보암한테는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 정통성이 없었다라는 거, 이게 여로보암한테는 가장 큰 약점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수백 년의 역사, 한 170년 정도 되는 그 역사가 사실 시작부터 단추를 이렇게 잘못 꼬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결정이 결국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28절 28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제가 저 뒤에 보면은 아마 우리 책에 저 뭐죠? 황금집인가? 저 책에 보면 금송아지 그림도 이렇게 있는데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고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금송아지예요. 아주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버릇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그냥 때가 되면 나오는 게 금송아지인데 그걸 무려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신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에요. 지금 한번 잠깐 찾아보실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그가 그들의 손에서, 여기서 그는 아론입니다. 아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 이 그것들은 금 귀걸이에요. 금 귀걸이. 이때는 금 귀걸이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뭐 금 뭐죠? 금 머리 뭐 다른 거 금반지니 뭐니 이런 얘기 없고 그 앞에 보면 다 그냥 금 귀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내 신들이라 함으로. 이 금송아지 두 개를 각각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28절 같은 데에서 뒤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일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힘드니까 거기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것 없이 내가 가까운 데다가 예배할 때 만들어줄 테니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님 그리스도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목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아 예루살렘? 거기 너무 멀잖아. 가느라 얼마나 힘들어. 옛날에는 요즘처럼 자동차가, 비행기가,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했고요. 이때 역시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나중 얘기지만 어쨌든 그 일대가 강도들도 많고 그럼 솔로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솔로몬 왕이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였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불황자들이고요. 그들이 도적단을 이루게 됩니다. 위험했어요. 저 이스라엘 꼭대기 단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한 일주일 넘게 걸어야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어서 아 그래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의 조치를 아주 반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단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아래로 낄게 있으면 맨 꼭대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베델은 어디냐? 예루살렘 바로 위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하루 이틀 정도 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위에서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그 도착 직전에 잠시 이렇게 쉬었다 가는 마을 정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베델, 즉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다가 산당을 짓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을 이건 방해한 거예요. 방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앞인데 그 하룻밤, 이틀밤 정도 전에 예배당을 세워놓고 아이 그냥 여기서 대충 하고 다시 올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베델이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 지역이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의 그 경계에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이 이제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자 이때 깨어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에게 항의를 했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라가 쪼개졌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그분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었을 거고요. 여로보암은 이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쫓아내어서 주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열왕기 상하 말씀과 병행하여서 나와 있는 역대기의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사장들이 쫓아나가자 제사장의 가족들과 또 그 레위지파들 다 같이 일어서서 남쪽 지방, 즉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는 유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쨌든 단과 베델에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거기에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레위지파가 없으니까 천한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31절 보시면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통성이 무너진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처럼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행동에 옮겨서 남한국 이스라엘로 짐을 다 싸가지고 아예 이주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지만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마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단으로 가고 베델로 가서 몸은 편하게 됐다 할지라도 차마 내가 제사장까지 하면 안 되지.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순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어쨌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천한 자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역대기하 11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정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주 곧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역대기하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치세가 시작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탈한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왕국 유다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뭐 얼마나 잘했길래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했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르호보암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르호보암이 치세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단과 베델에 예배당을 새로 지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명절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유다에 이제 명절이 있으니까 그 명절에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잖아요. 일단 내려가지 않도록 베델과 단의 산당을 지었던 것뿐만 아니라 명절까지도 그 내려가는 날짜까지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이 8월은 우리 요즘에 그 달력으로 11월이에요. 11월. 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8월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우리 현대 달력으로 한 11월쯤 되고요. 유다에는 8월 15일에 명절이 없었어요. 이거 찾아보면 여기 보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10 그달 15일에 8월 15일에 명절을 정했다 했는데 유다에는 8월 15일이 없습니다. 유다에 있는 명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절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이제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이스라엘의 한 해 명절은 장막절로 끝이 납니다. 이 장막절은 일곱 번째 달, 즉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장막절은 그 7월 이스라엘 기준으로 7월에 1일인 나팔절, 그리고 10일인 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장막절, 요 세 개, 즉 7월 1일부터 한 7월 22일 정도까지 꽤 길죠. 요 세 개의 절기를 합쳐서 또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명절, 마지막 한 해 마지막 명절은 7월 달에 있어요. 7월 달에 있는데 여로보암이 이걸 8월로 밀어버린 거예요. 7월에 너희들 가지 마, 이렇게 하고 8월에 가도 여기서 해, 이렇게 한 달을 장막절을 흉내내서 그나마 만든 것도 기간을 한 달을 밀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제단을 만들고 또 제단에 가는 명절까지 바꿔버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27절을 보시죠.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유다 땅인 예루살렘에 경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마음이 떠나서, 아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제 짐을 싸들고 남왕국 유다로 이동해 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편치는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북왕국 유다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경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정착하고 마음이 자기로부터 떠나서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반역으로 시작한 국가라는 점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급하게 재촉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로보암은 이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늘 그렇죠?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이 세금이 너무 심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고 불만을 터뜨렸을 때 그는 그 120년 전에 말씀들을 기억을 했어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도 왕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로보암도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자기의 왕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에게 말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장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사실 그 시작이 반역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제 사람을 일으켜서 세웠지만 그가 만일에 하나님의 길들을 잘 따른다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결코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솔로몬의 타락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정 탓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반역을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시대를 기가 막히게 잘 탔어요. 딱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기가 막히게 잘 탔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읽으신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들과 같이 잘 걸으면, 명령들을 잘 지키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아주 예전에 사울에게도 약속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명령을 지키고 다윗의 길대로 걸으면 너의 집도 견고하게 세우고 무려 이스라엘의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에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툭 던져준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경솔하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도 내가 못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주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아이들한테 딱 보면은 알잖아요. 애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윤아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이만큼 해줄게 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진짜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죠? 아이들 키우실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못할 거 아니까 그냥 한번 툭 던져본 약속이에요. 근데 진짜 하면 이제 타격이 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로보암의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셨다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윗에게 했던 그 다윗지파의 약속은 다윗의 약속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은 그 전에 주셨어요. 그건 그거대로 성취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도 신실하게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신생왕국의 연약한 점들을 더 눈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 다윗의 왕국이 처음부터 강했던 것일까요? 다윗의 왕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튼튼해서 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까? 또 사울 왕도 블레셋에게 크게 패해서 전사할 만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의 이스라엘의 국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치세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중근동 지방에 정말 전투력 하나로는 최강의 국가가 되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이 역사상 드문 그 장군이기도 했어요. 이 다윗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사실 견고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윗과 또는 여로보암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 후대에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의 선한 왕들 또 아합과 같이 악한 왕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였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라가 서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 진리 말이죠. 다윗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그 하루하루의 행동들 하나하나에 성공적인 그런 화려한 삶을 부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유도 모른 채 도망치는 삶들을 거의 수십 년, 20년 가까이 해야만 했고요. 요즘 말로는 희망고문이란 말 아시죠?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데 미래에 그 조그만한 그 희망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 자체를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에 대해 하나하나가 성공으로 보이든 실패로 보이든 우리가 신뢰하는 건 그 사실 여부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큰 왕국을 이루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인도하심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점점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걸으면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어제 우리 박노찬 형제님께서 마라나타 교회에서 하신 말씀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성경의 이제 인물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결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내 눈을 먼 미래의 성공과 이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쌓여서 이 결과의 희비에 관계없이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자매한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자매한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짧지만 살아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저라는 사람은 뭔가 감사보다 항상 교만이 늘 앞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성공을 하나 거두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뭐 크든 작든 그 성공을 눈앞에 뒀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그 일이 다가왔을 땐 감사보다는 아 내가 잘났다라는 교만이 이 감사보다 항상 먼저 나가 있는 것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부유해지고 또 명예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도 사실 왕으로서의 그릇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충분히 듣고 처음에는 그것들을 따르려고 했는지 각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온전히 자기의 눈대로,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기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의 그 실책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이스라엘의 170년간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명절들을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업무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우리가 그렇다고 예전처럼 주일을 성수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교회와 또한 형제들과의 교제들을 무시하고 내 삶의 즐거움과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명절을 바꿉니다. 토요일에 어디 좀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좀 뭐 안 되면은 이 주일날 그냥 편하게 옮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길이 우리 눈에 보면 꺼져버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촛불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의 길들을 생각하고 나중에 또 보게 될 히스기야와 같은 길들을 생각하고 이 여로보암의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데에 만족하고 그러한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자기의 눈에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 또 자기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을 마음대로 훼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방해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긴 시간 가운데 그가 세운 것들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고 죄악의 길들로 가게 되었습니다. 170년 정도 유지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주 수백 년간 오랜 시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들에 있어서 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잠시나마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실한 자들로 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물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